안녕하십니까? 뷰이 뉴스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해 북한 정권의 무모한 미사일 시험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우려와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로켓과 미사일 등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국제 공동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과 로이터통신 등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오늘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특히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은 나토와 한국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조해 보여준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북한 정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 와그너 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와 탄약을 전달했다며 증거로 위성 사진 등을 공개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해군 특수전 부대가 영국 해군과 함께 이달 중순에 일주일에 걸쳐 다영역 상호 운용성 훈련을 했다고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트위터를 통해 훈련과 회의 장면을 담은 사진들을 연쇄적으로 올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훈련엔 영국 해군 초계함 스페이와 미군 중형 특수전 보트 등이 투입됐습니다. 사령부는 훈련 기간 중 미한 특수전 부대 대원들이 별도로 산악 등지에서 정밀 타격 훈련과 야간 실전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늘 한국을 방문한다고 서울의 외교 소식통이 VOA에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살먼 보고관이 북한 여성 관련 회의와 관련해 한국을 찾는다며 닷새 동안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살먼 특별보고관이 북한 내 여성 인권 개선에 관심이 높다며 이번 방문도 북한 여성들이 받는 심각한 사회적 차별, 탈북 여성 문제, 특히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크게 위축된 여성들의 장마당 활동 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살먼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 제출한 첫 보고서에서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와 이동의 자유 제한 강화로 시장 활동이 크게 위축돼 여성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여성들이 대체 수입원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잠재적으로 코로나에 걸린 가족들을 돌보는 동시에 국가에 대해서도 기여해야 한다면서 여성과 아이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겪는 어려움에 관해 각별한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의 잇따른 총기 공격에 대응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어제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의 공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스라엘인들이 총기 소지 면허를 더 쉽게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테러 행위를 지지한 총격범의 가족에 대해선 거주권과 사회 보장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9일 오늘 전체 강요 회의를 열어 이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에선 27일 팔레스타인 청년이 유대교 회당에서 권총을 난사해 7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오늘 버스 추락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41명이 숨졌습니다. 또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선 호수에서 배가 전복돼 최소 10명의 아이들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주도 퀘타에서 48명의 승객을 태우고 남부 카라치로 가던 버스가 협곡 아래로 추락해 4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은 운전자들이 곧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산악 지역의 도로 상태가 특히 매우 열악해 대형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페루 북부 지역에서도 어제 승객 60명을 태운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최소 24명이 숨졌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북도 함경 북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비유 뉴스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을 맡은 도성민입니다. 지난 20일 미국의 한 연방 하원의원이 음력 설 결의안 패키지 법안을 발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음력 설을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전통이라고 소개하는 결의안과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입니다. 뉴욕을 지역구로 하는 그레이스맹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뉴저지주의 앤디 김 의원, 워싱턴주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캘리포니아의 영김, 미셸 박스틸 등 한국계 의원을 포함해서 하원의원 80명이 이름을 올린 이 결의안, 2023 음력설의 문화,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제목을 공식 명칭으로 했습니다. 음력설은 중국에서 시작돼 4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널리 기념합니다. 음력설은 아시아인의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서 축하 행사를 열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수백만 명의 아시아계와 비아시아계 미국인이 음력설을 기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레이스맹 하원의원의 음력설 결의안 발의는 올해가 처음은 아닙니다. 2014년부터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왔는데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은 설날이라고 하고 베트남은 떼시라고 부르며 동물로 상징하는 조디악 분류로 2023년은 토끼의 해와 고양이의 해로 기념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레이스맹 의원의 음력설 법안 패키지에는 음력설을 미국의 12번째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인데요. 음력설의 연방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학교나 직장에 쉬는 날 개념이 아니라 아시아인들의 중요한 기념일에 관해 학교에서 가르치고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하며 또 미국 사회에 공헌한 아시아계의 역할을 조명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모아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디지털 월렛, 전자지갑. 세계의 금융의 중심 뉴욕 월스트리트의 대형은행들이 디지털 월렛, 전자지갑, 디지털 지갑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등 7개 은행이 공동으로 착수한 디지털 지갑. 그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운영은 미국의 대표 온라인 송금 서비스 기업인 젤을 담당하고 있는 얼리 워닝 서비스가 맡았고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랍니다. 또 새 디지털 지갑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1억 5천만 장에 달하는 기존의 현금카드, 신용카드가 디지털 지갑의 결제 수단으로 연동된다는 은행가의 전망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월렛은 지갑이나 호주머니 속에 넣어 다니는 손바닥 크기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속으로 온라인으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디지털 지갑에 신용카드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손가락 클릭 몇 번만으로도 상품을 살 수 있어서 요즘 미국의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추세인데요. 상점 계산대에는 카드 결제기에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를 가까이 대서 돈을 지불하는 방법도, 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만으로도 은행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방법도 이 디지털 지갑 체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공동으로 이 디지털 지갑체계를 준비하는 것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애플페이나 페이팔 등의 디지털 지갑 시장의 흐름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거대 정보통신기업, 빅테크 기업인 애플사가 선구매 후 지불 방식의 자체 카드를 만들었고 다른 금융사와 연계해서 충성도 높은 고객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데 이를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 사라진 M&N 초콜릿 마스코트.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 상품의 마스코트 캐릭터의 활동이 중지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동글 납작한 알 모양의 중앙에 영어 M자가 또렷한 초콜릿 M&M's 이야기인데요. 지난 23일 이 초콜릿을 만드는 제조사 마일스사가 당사의 마스코트 캐릭터의 무기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SNS에 밝혔기 때문입니다. 논란은 지난해 1월 마스사가 6가지 색으로 구성된 이 대변인 마스코트 캐릭터 스폭스 캔디스의 복장 디자인에 변화를 주면서 시작됐습니다. 여성 역할의 녹색과 갈색 초콜릿이 신고 있었던 부츠와 뾰족 구두를 운동화와 또 조금 낮은 굽의 구두로 바꿔 신겼는데 이후에 거센 반발이 일었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다가 마스코트 전체 캐릭터를 상품 광고 전면에서 내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사 한 진행자가 어느 캐릭터도 매력적이지 않다, 덜 섹시하다는 등의 조롱을 했습니다. 젠더와 인종,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진보 진영의 움직임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었고요. 여기에 우익 인사나 보수 진영에서도 비슷한 온도의 목소리를 더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쪽과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제조사 마스가 M&M 초콜릿에 여성 캐릭터 마스코트만 넣은 한정 상품을 출시하면서 그 수익금을 여성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전달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을 더했는데요. 폭스 방송의 같은 진행자가 녹색 M&M에 대해서는 성소수자 같다. 새로 나온 보라색 M&M 초콜릿에는 살찐 캐릭터다라고 거칠게 비난해서 보수와 진보 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마스사는 23일 M&M's 캐릭터들의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마스코트의 신발만으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바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마야 루돌프 씨가 M&M's 초콜릿의 새로운 얼굴이 될 것이다. 브랜드가 추구한 원래 이미지로 돌아갈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순서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VOA 독자들 어떤 한반도 뉴스에 제일 관심이 많았습니까?
네, 지난 20일 백악관이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인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담은 흑백 위성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BOA 후속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기사가 독자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 함재 기자가 위성 사진을 제공하는 플래닛랩스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함 기자는 백악관이 관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시점 이후에도 같은 곳에서 이 러시아로 보내는 무기를 실은 열차들이 여러 차례 드러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됐고 이 사진이 찍힌 구체적인 위치와 열차의 생김새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이 발표 당시에 단순히 레일카라고 소개했던 차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열차는 5량짜리였고요. 지붕이나 벽체가 없이 바닥판만 있는 화물차, 평판차였습니다. 네, 문제의 열차가 서 있던 곳은 대형 야적장 바로 옆 선로였는데요. 그곳은 2021년에 북한이 도망가 하류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에 조성한 크고 작은 건물 16채를 세운 야적장 부지로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 다리에서 북한 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지점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VOA가 확인한 그 열차 사진과 백악관이 지목한 그러니까 러시아로 보내는 무기 실은 북한 화물 열차가 같은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네,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은 플래닛랩스의 위성으로 찍은 사진의 일부분이었고요. VOA가 분석한 사진은 주위의 더 넓은 지역을 담고 있는 전체 사진이었습니다. 주변 정황이나 위치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야적장은 이 선로가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러시아로 향하는 북한의 열차가 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장소로 추정돼 왔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백악관이 지목한 날 그 이후로도 유사한 열차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네, 20일 커비 조정관의 발표는 관련 열차가 발견된 날은 지난해 11월 18일이고 다음 날인 19일에 열차에 컨테이너가 적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9일을 전후에 북한 화물 열차가 러시아로 출발했다고 분석한 부분인데요. BOA가 플래닛랩스 자료를 더 확인한 결과 11월 18일 이전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열차가 11월 18일과 19일 이후 12일 만인 11월 30일에 6량에서 7량짜리 열차가 다시 포착됐습니다. 또 이후에도 3차례 더 확인돼서 백악관에 지목한 시점을 포함해서 최근까지 모두 5차례 열차 움직임이 있었고요. 때마다 최소 이틀에서 닷새까지 현장에서 머물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 확인된 열차들이 모두 러시아로 가는 열차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확인된 곳이 모두 백악관이 무기 수송 열차의 정차 지점을 지목한 장소였고 러시아 국경까지의 거리가 1.5km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열차를 이용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추가 거래 정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하고 있지요?
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해서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거나 무기 분야에서 협력한 개인, 기관 등에 독자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의 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기사로 한반도 주요 뉴스 짚어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다음은 어떤 기사입니까?
네, 북한에 미화 5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최근 한국에서 구속된 기업인 사건과 관련한 미국 국무부 반응을 실은 함재아 기자의 보도가 독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기사였습니다. 한 기자는 한국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인 김성태 씨 사건과 관련해서 대북 제재 위반 측면에 대한 내용을 국무부에 문의해 받은 답변과 사건 정황, 또 유사한 사례에 대한 미국의 제재, 또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네, 자 국무부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추가로 공유할 정보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전하고 있군요.
네,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의 한 식당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미화 5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구속됐는데요. 한국 검찰은 구속영장에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그동안 달러를 이용한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형사 기소 또 범죄인 신병 인도를 추진해 왔었죠?
네, 맞습니다.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고요. 또 북한 정권 또는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김 전 회장 사안에 미국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또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서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의회의 원비어법이 대표적이죠.
네, 맞습니다.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2019년에 제정한 대북 제재 강화법을 원비어법으로 부릅니다. 아울러서 미국 법무부는 연방수사국과 연방검찰을 동원해서 미국의 대북제재법을 위반한 개인 등을 수사하는 건 물론이고 연방대배심이 이들을 기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국무부의 반응은 인지는 하고 있다.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덧붙일 것이 없다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의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이메일로 답변했는데요. 한국이 앞장서서 자국민에게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만 미국 법무부가 김성태 전 회장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외국인에게도 대북 제재할 수 있습니까?
네. 대북 제재법의 규정 대부분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사업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런 거래가 미국 금융기관 등을 직간접적으로 거쳤다는 이유로 제3국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제3국의 국적자에 대해서도 미국 법을 적용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넨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은 2021년에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돼서 지금 FBI의 추적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금융망에 연결된 은행에서 미국 달러를 주고받은 사실이 주 혐의고요. 또 다른 싱가포르 국적자인 탄위뱅도 동남아시아 일대에서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로 싱가포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지금 미국의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최근에는 북한 국적자가 또 워싱턴 DC 법원에서 45개월형을 선고받았었군요.
네, 북한이 문철명 씨 사건입니다. 문 씨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곳은 말레이시아였지만 미국의 신병이 인도돼서 재판이 진행된 사례고요. 스페인과 영국 국적으로 2019년 평양에서 암호화폐 관련 행사를 열었던 인물도 미국 FBI의 수배 명단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한국인 김성태 전 회장도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중국에서 달러 자금을 전달한 혐의만으로는 미국 당국의 사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중국에서 북한으로 전달된 김 전 회장의 달러 자금이 미국 관할권을 거치지도 않았고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대북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얘기입니다. 다만 미국 수사 당국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다면 미국 관할권을 통과해서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촉진한 다른 부차적인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또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한국 사법체계가 김 전 회장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한다면 미국 사법체계가 이중으로 작동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독자들이 많이 찾아본 한반도 뉴스. 자, 한국과 북한의 설 명절 모습을 비교한 보도의 조회수도 많았군요.
네, 맞습니다. 기사에도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해서 설날인 22일 하루 동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차량이 51만 대, 전국적으로는 513만 대가 이동할 걸로 예상했다는 내용이 실렸고요. 21일에서 24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이동 인구가 2628만 명이라는 전망, 또 자동차 이용이 91.7%로 가장 많고 버스가 3.8%, 철도 3%, 항공기 1.1% 순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북한의 설 명절 풍경은 한국과는 다르다, 대조적이다라는 것이죠?
네, 북한 관영 매체 보도는 주로 설 음식을 준비하고 민속 놀이를 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전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이동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설 명절이어도 남북한의 풍경은 대조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권단체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 세계 나라 가운데서 북한처럼 국민이 다른 친척을 방문할 때 여행 허가증이 필요하고 또 뇌물을 내야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북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전 국민이 이렇게 거대한 감옥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북한 주민에게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국제보고서에도 언급된 바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권리 전반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유엔 총회는 지난해 12월에 18년 연속으로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 정부에 이동의 자유를 허용할 걸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으로 알아보는 한 주간의 한반도 주요 뉴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6년여 동안 공석이었던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 자리에 미국 국무부 출신의 인사가 바이든 대통령 지명을 받았다는 박형주 기자 기사입니다. 백악관은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을 북한 인권 특사로 지명했다고 발표했고요.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 근무에 앞서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남아시아 국장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백악관이 새 북한인권 특사를 지명한 배경도 밝혔네요.
네, 백악관은 터너 지명자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에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비롯해서 북한의 인권 증진 관련 사안에 주로 집중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또 터너 지명자가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명자가 공식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백악관은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 요청서를 상원에 보낸 상태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의 인권 정책을 만들고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자리인데요. 2004년에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진 직책인데 상원의 인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를 거친 인사들도 기사에 언급돼 있군요.
네, 초대 북한 인권 특사는 2005년 8월에 선임된 제이 랩코비치였습니다. 이어서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재임했는데요.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 약 6년 동안 특사가 없는 상태가 이어져서 미국 정치권과 인권 관련 단체가 북한 인권 특사에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네. 자, 한국에도 유사한 직책이 있군요.
네,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입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에 여성 학자인 고려대학교 이신화 교수를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네, 한 주간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로 한반도의 주요 소식 알아본 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박영석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 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자립형 민족 지도자, 제미 한인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평가받은 김오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으로 건너와 1930년대 한인 통합운동을 펼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오는 본명이 김정진이고 1884년 5월 서울에서 났습니다. 김오의 어머니 권낙결은 일찍이 기독교인이 되어 근대적인 개화운동을 몸소 받아들인 인물이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홍선표 박사는 김오의 어머니가 기독교 영향 속에 선진 외국 사상과 문물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해주었다고 설명합니다.
김오의 선생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해서 그리고 아들을 공부를 신식 교육을 시키는 데 앞장을 섰고 그런 통해서 이미 그 문물을 서양 문물에 대한 이해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 또 이제 어머니의 영향도 있어서 서울 정동교회를 나갔는데 이 정동교회가 선교사 벤젤르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미국의 영향들을 선교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죠.
학교를 졸업한 김호는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등 몇몇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로 일하던 김호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병했던 것입니다. 홍선표 박사는 한일 합방이 김오가 외국행을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합니다.
1910년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죠. 일제의 강점을 당한 이후부터 모든 교육에서 일제가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식민지 교육을 이제 본격화하는데,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가장 일선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구나 본인은 평양의 대성학교 교사도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족에 대한 의식도 살아있는 사람인데, 나라가 망했다는 것과 또 교육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자로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공부를 좀더 해서 민족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인가 본인이 찾고 고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큰 결심을 한 김오는 1912년 11월 28세의 나이로 혈혈 단신으로 중국 상하이로 떠났습니다. 김오가 먼저 상하이로 건너간 것은 중국에서 자리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 그는 드디어 1914년 7월 상해에서 출발해 같은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그는 생계를 위해 현지 한인 노동 소개소 주선으로 농장이나 철도 공사장, 단광 등지에서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이후 김오는 1917년경 샌프란시스코에서 콜로라도주 푸에블로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다른 한인들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하는데요. 홍선표 박사는 그의 이런 활동이 대한인 국민의 지방회 결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 한인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돈만 벌어서 지낼 것이 아니고 뭔가 보람 있는 일도 해보자 해서 푸에블로 한인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한인 국민의 총회관 그 당시 이거를 구입을 하려고 은행 돈 6,500불을 빌렸죠. 그런데 이거를 3,000불은 갚았는데 3,500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관계자들이 전미주 한인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한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오가 나서서 빚갚기 운동을 전개를 하죠. 푸에블로 지방에서. 그래서 이런 빚갚기 운동을 하면서 한인들을 뭉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뭉치는 힘을 가지고 포에블로 지방회, 대한인 국민의 지방회로 만듭니다.
1918년 김오는 푸에블로에서 다시 와이오밍주 슈페리어로 옮겼습니다. 그는 와이오밍에 도착하자마자 한인 친목회를 결성한 것을 비롯해 대한인 국민의 와이오밍 지방회 설립도 주도했습니다. 김오는 이어 대한인 국민의 기관지였던 신한민보를 돕기 위한 활동도 펼치는데요. 당시 상황을 홍선표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거기에 가서 한인들과 다시 또 결집을 하는데 그때의 결집은 또 신한민보 언론이죠. 신한민보 식자 기계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모집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었을 때 식자 기계체 동맹자라고 했는데 그 동맹자 모집하는 데에 앞장을 씁니다. 그래서 한인들 그 당시 150불 비롯해가지고 1,320불을 모집을 해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엄청. 그 당시 인원에 비하면은 그때 뭐 그래봤자 한 30여 명도 안 됐는데 1,320불을 모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신한민보에 자기계 구입할 수 있는 돈으로 지원을 하죠.
푸에블로와 슈페리어에서 솔선수범하며 한인들을 결속시킨 능력을 보여줬던 김오는 1918년 대한인 국민의 북미 지방총회 부회장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미주 한인사회에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김오의 대한인 국민의 활동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1919년 3.1운동 발발 직후였습니다. 그는 1919년부터 1920년까지 한국 독립운동 확산을 위해 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김오는 3.1운동이 발발하자 즉각 와이오밍에서 독립의원 동맹을 개최했습니다. 한편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는 김오의 열성과 조직력을 높이 평가했고 결국 1919년 3월 17일 그를 중서부지역 특파위원으로 임명했는데요. 홍선표 박사는 김오가 특파위원으로 눈부신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소중한 자산을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김오가 특파위원으로서 중앙총회 임명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때가 이제 1919년 3월 17일에 특파원에 임명이 되는데 그래서 미국의 서부와 미국의 중부 원래는 9개 주를 돌게 됐는데 실제는 10개 주를 돕니다. 10개 주의 63개 지역에서 한인들을 만나서 약 1만 달러 이상의 어용금, 독립어용금을 약속을 받고 해서 중앙총회에 납부를 하죠. 그래서 중앙총회에서는 아주 김오의 역할 때문에 큰 도움이 되고, 그 김오가 한인들을 순방하면서 재정 모금만 한게 아니고, 3.1운동 이후 미주 한인 사회가 중앙총회를 중심으로서 일치된 단결된 행동을 호소를 하는데 여기에 걸맞는 한인들의 단결을 유도를 합니다. 3.1운동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났으니 한인들이 이제부터 중앙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치 단결하자. 그런 활동까지 같이 펼쳐요. 돈만 모은 게 아니고 모아놓은 운동만 한게 아니고 그래서 김오가 사실은 이렇게 각지를 순방을 한 3월 17일 날 임명을 받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돌아온 게 5월 23일인데 약한두달좀 넘거든요. 이렇게 두달 넘도록 순방하면서 그가 직접 한인 사회를 보게 되고 접촉하는 경험을 쌓으면서 아주 소중한 자산을 얻습니다.
김오는 1919년 7월 대한인국민의 대표원회에서 백일규와 함께 1920년도 중앙총회 부회장 후보로 다시 추천됐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한국이화여대 정병준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투표에서 백일규가 부회장이 됐지만 김오가 하와이에서 백일규와 비슷한 표를 얻음으로써 그의 명성이 하와이까지 미쳤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기 김오는 이승만 지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민보는 김오가 1919년 6월경 수도 워싱턴 DC를 방문해 얼마간 이승만과 함께 체류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아마도 이것이 김오와 이승만의 미국 내첫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인사 오늘은 전형적인 자립형 민족 지도자로 재미한인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평가받는 김오 첫 번째 시간으로 김오가 미국으로 건너와 1930년대 한인 통합운동을 펼치기까지의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 제41화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시기에 모든 미국인이 전쟁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미국인은 폭력적인 싸움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전쟁을 거부했고 일부는 당시 독일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와 다른 파시스트의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대부분은 전쟁을 준비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하루빨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들도 전쟁에 대한 생각은 평범한 미국인들과 같았습니다. 일본계 미국인들 중 많은 수가 군대에서 명예롭게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은 일본 출신이나 일본계는 누구든 의심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10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일본계 미국인들조차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상점은 이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 몇 달이 지난 뒤인 1941년 12월 7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계 미국인 12만 명을 미국 사회에서 격리해 수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대부분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었지만 연방정부는 이들 모두에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제한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격리 수용에 앞장섰던 미 육군 존 드위트 장군은 일본인은 일본인이다. 그가 미국 시민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다라는 말로 많은 미국인들을 대변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전쟁이 끝난 뒤에야 이들을 수용소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사회 또 다른 소수계인 흑인들은 전쟁 중에 오히려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흑인 미국인들은 저임금 일자리와 열악한 생활 환경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흑인 지도자들은 미국에서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유럽에서 자유를 위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41년 흑인 지도자 필립 랜돌프는 수도 워싱턴 DC에서 흑인들의 권리를 위한 대규모 행진을 주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방위 산업 기업이 흑인들의 고용을 거부할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또 군에 흑인 병사들에 관한 군법 일부를 변경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흑인들은 연방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 대부분은 여전히 흑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의 권리 향상은 전쟁이 끝난 뒤인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 동안 경제와 사업, 음악, 인종관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삶은 늘 그렇듯 계속됐습니다.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미국인이 해외 군대를 지원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전쟁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미군 병사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내 분위기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쟁 중에 세계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협상할 때도 도움이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동안 외교와 국제관계는 극도로 복잡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 지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 간 공조 중에 드물게도 친밀한 우정과 협력으로 함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우선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총리 모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정치 활동을 오래 했죠. 두 사람 모두 바다와 해군에 특별한 애정을 보였고 역사와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이 두 지도자가 처음 만난 건 대통령과 총리로서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첫 만남은 시간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18년 7월 영국 런던의 한 모임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윈스턴 처칠은 43살,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35살의 정부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을 함께하면서 서로 호감을 느끼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 소개하는 인물은 인류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을 바꿔놓은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이 된 유태계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브라운 운동과 광전 효과를 증명하고 양자 역학을 발전시켰으며 상대성 이론으로 현대 물리학 발전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중력파의 존재 예측으로 미래의 세계까지 내다볼 수 있게 했습니다.
1905년 26살의 젊은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독일 과학 전문지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적 이론이 들어있었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으로 된 이 논문이 바로 그 유명한 특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10년 뒤 아인슈타인은 이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더 확대해 발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 공간, 물질, 이동, 중력 등 자연현상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이해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1879년 독일 울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전자기기를 만드는 공장의 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음악과 독서를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유태인이었지만 종교적 계율에는 융통성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린 아인슈타인은 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은 천천히 하고 책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5살이 됐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나침반을 사주었습니다. 어린 아인슈타인은 바늘이 언제나 같은 방향, 즉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고 큰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아버지와 삼촌에게 무엇이 바늘을 움직이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은 자기와 중력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했지만 어린 소년에게는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오랫동안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았지만 알 수 없었고 다만 어떤 물체든지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학교들은 즐거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학교가 마치 감옥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느 날 삼촌인 제이콥에게 얼마나 학교가 싫은지, 특히 수학이 하기 싫은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마치 경찰관이 된 것 같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범인을 찾는다고 생각해봐. 누구인지 모르는 범인을 X라고 쳐, 그 X를 대수, 기하 등 수학 공식으로 찾아보는 거야.
그 후부터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무척 좋아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아주 기초적인 수학을 배우며 쩔쩔매는 동안 그는 미분, 적분 등 고등수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 때 그는 사람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등 어린아이 같지 않은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차 수학이나 물리학을 가르치고 싶었던 알버트는 나중에 스위스의 쥬리히 연방공대에 들어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교사직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위스 정부 특허청에 들어가 심사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아인슈타인은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스위스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자 1903년 연구 동반자이던 밀레바 마리치와 결혼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19년에 마리치와 이혼하고 엘자와 재혼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적부터 자기의 생각을 실험하는 사고 실험을 자주 했습니다. 특허청에서 일하면서도 남는 시간이면 그는 늘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보통 연구실에서 각종 도구로 실험을 했지만 그는 펜과 종이가 전부였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의 연구 방식이었습니다.
이 무렵 그는 빛이 항상 일정한 속도를 갖는다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자연 법칙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유명했던 자연 법칙들을 결합하고 수학적 규칙들을 적용해 새로운 자연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1905년 그는 이 같은 자신의 사고를 이론으로 정리한 논문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즉 브라운 운동, 광양자 가설, 특수 상대성 이론, 박사학위 논문인 고체를 이루는 분자의 운동과 에너지, 그리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대한 논문 등이었습니다.
이들 논문은 공간, 질량, 시간,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는 창조적이고 혁명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논문은 특수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특수한 등속으로 움직이는 빛에 대한 이론입니다.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며 등속운동을 하는 모든 관찰자에게는 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단 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등속운동을 하는 시공간의 시간은 느리게 가야 하고 길이는 짧아져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우주여행에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초고속 우주선이라면 여행하는 거리만이 아니라 미래로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지 10년 후 아인슈타인은 또 다른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속도가 늘어나는 물체의 이동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중력과 물질, 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물체는 일종의 에너지인 빛을 발산할 때 질량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것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공식 E는 mc제곱입니다. 이 공식은 거대한 양의 에너지는 아주 작은 양의 물질에서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태양이 어떻게 수백만 년 동안 열과 빛을 발산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은 핵 에너지를 발견하는 단초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인슈타인은 즉각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1921년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은 상대성 이론 때문이 아니라 광전효과의 법칙에 대한 발견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과학의 법칙은 왜, 그리고 어떻게, 어떤 광물질은 그 표면에 빛이 닿을 때 전자를 발산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발견은 오늘날의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제품의 개발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스위스와 독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자 독일을 떠났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와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그토록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희고 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꾀죄죄한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였지만 세상살이에는 어눌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약속이 있어 외출을 했다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를 잊어버려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런 아인슈타인이지만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자신의 이론을 설명할 때는 내면의 기쁨을 열정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과 친구들에게 어려운 이론을 예를 들어가며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2차 대전을 반대하면서 무력과 탄압에 희생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타격이자 가해자들에게 더욱 용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1939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독일이 먼저 손을 대기 전 원자탄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는 반대했습니다.
프린스턴에 살던 아인슈타인은 생애 마지막 25년을 통합 필드 이론이라 불리우는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물리학의 각기 다른 모든 부분을 하나로 묶는 공통수학의 명제를 만들어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그는 1955년 4월 18일 이스라엘 건국 7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을 준비하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그러나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수술은 의미가 없다며 마지막까지 일을 하다 다음 날 7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을 바꿔놓은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